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제5차 핵실험 징후가 보이는 북한에 대해 경계와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18일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도발 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링큰 부장관과 사이키 차관은 또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를 군사기지화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법적 실효성을 확립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아울러 사이키 차관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1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링큰 부장관은 케리 장관의 히로시마 방문을 통해 매우 큰 성과를 거뒀다며 미국으로서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싸우고 있는 이라크군을 지원하기 위해 200여 명의 미군 병력과 아파치 공격용 헬리콥터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18일 이라크를 전격 방문해 이같이 밝히고 공중전에서 지상전에 이르기까지 할 일이 아직 더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미군이 지상전에 투입될 능력은 충분하지만 현지군을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날 아부다비 인근의 알다프라 공군기지를 방문해 미군 지휘관들과 장병들을 만났습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은 이곳에서 ISIL을 대상으로 한 공습 작전과 정보 수집, 정찰, 감시 임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카터 장관은 알다프라 공군 부대가 ISIL을 대상으로 한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슬람 근본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국이 강경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17일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해 사우디 왕족 일가는 전 세계 이슬람 학교에서 근본주의 확산을 위해 자금 지원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의 근본주의를 조장하는 매우 위험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이와 함께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팔레스타인의 고통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지난 2014년 양측 간 이른바 50일 전쟁으로 민간인 사망과 막대한 파괴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아울러 당내 경쟁을 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최근 이스라엘에 대해 연설하면서 팔레스타인들을 무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샌더스 의원과 클린턴 전 장관은 19일 뉴욕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뉴욕 상원의원 출신의 클린턴 전 장관이 두 자릿수 차로 샌더스 의원을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할 경우 영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영국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18일 EU 잔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2030년까지 매년 가구당 6,100달러의 손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본 장관은 이날 BBC 방송에 출연해 만일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영국 경제가 6%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반해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EU 예산 분담금을 안 내도 되고 국경을 통제할 수 있는 데다가 EU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국은 더욱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오는 6월 23일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를 시행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18일 버스가 폭발해 최소한 15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예루살렘 경찰 당국은 이번 폭발이 테러 공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의료진은 부상자들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한 명은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녹색 버스 한 대가 화염에 휩싸여 검은 연기가 피어 올라오고 옆에 또 다른 버스 한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언제든 지하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고립 회피와 체제 결속을 위해서 어떤 돌발적 도발을 감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의 셈법을 바꾸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 청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함경 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조만간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언제든 지하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 준비 상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고립 회피와 체제 결속을 위해서 어떤 돌발적 도발을 감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반발해 5차 핵실험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차량과 인력의 활동이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도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언제든지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풍계리 일대에 대해서 면밀하게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에 빠른 시일 내 핵탄도 폭발 시험을 단행하라고 지시한 점에 우리 군이 주목을 하면서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언급한 핵탄두 폭발 시험은 말 그대로 핵탄두를 터뜨리라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핵무기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 6일 국방부 공동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이 먼저 지하 핵실험 시설에서 미사일에 탑재하는 핵탄두를 폭파하고 다음으로 탄두에서 핵물질을 제거해 기폭만 하는 실험을 할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최근 이 같은 북한의 동향과 관련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 몰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통해 국면 전환을 노리기 위한 게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통해 국제사회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꺾고 미국과의 핵 군축 협상을 기대하는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임재천 교수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의도에 대해 한 가지 목적이 아닌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포석을 놓고 고려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내외적으로는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좀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내적으로는 일단 그 5차 당대에서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대외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대내적인 통합은 쉽거든요. 대외적인 위협을 강조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나오는 걸 일단 좀 통제할 수 있고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차량과 사람의 움직임이 많아졌다고 해서 핵실험 징후라고 단정짓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핵실험장 움직임이 활발해질 때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진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김 교수는 다만 핵실험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만큼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면서 실제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7차 당대회 이전에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부족한 경제 분야를 메우기 위해 안보 분야에 치중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무력과 경제 두 가지의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보여줘서 100점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핵무력은 충분히 만들어졌는데 경제가 생각보다 안 올라오는 거죠. 이 두 개의 좀 합이 90점은 돼야 되는데 경제가 안 올라가주면 결국은 핵무력이라는 것, 안보적 측면을 좀 더 많은 점수를 줘서 부족한 경제 분야를 지원하는 방법이겠죠. 로드맵에 약간의 수정이 가해졌다는 것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김 교수는 김정은 정권이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세적인 대화와 협상 국면을 당대회 이전으로 당겨버리는, 즉 대화와 협상 국면에 미국을 더 빨리 끌어들이기 위해 미사일과 핵실험 카드를 일찍 사용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관련 셈법을 바꾸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성남 한국 외교부 1차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역사의 올바른 쪽으로 데려오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임 외교부 1차관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평화 기자포럼의 특별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 지도부가 핵과 미사일 개발 노력은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성남 한국 외교부 1차관의 강연 내용입니다.
It is time to make the North Korean regime clearly realize that efforts to sustain itself by exploiting its people and concentrating resources on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will be futile and self-destructive.
임 차관은 북한이 정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주민들을 착취하고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애쓰는 것은 무익하며 자멸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차관은 최근까지도 북한이 선제 핵 공격과 청와대와 백악관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5일에는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의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임 차관은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을 택하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가치를 둘러싼 근본적인 셈법을 바꿀 때까지 더욱 강력한 압박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차관은 협상을 통해 북한을 역사의 올바른 쪽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은 아직 희망했던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북한이라는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물을 마시게는 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물을 마실지 결정해야 하는 것은 북한이라며 북한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임 차관은 강연에 참석한 세계 50여 개국 기자 80여 명에게 지난 1994년에 제네바 합의를 비롯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그리고 2012년 2.29 합의 등 그동안 국제사회가 기울여온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임 차관은 북핵 문제가 인간이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희망 섞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 청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며 일본인 납치와 안보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이 15일 2016년판 외교 청서를 각기에 보고했습니다. 외무성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외교 청서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일본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2016년 1월의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단호히 비난한다고 외교청서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일본은 물론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크게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관계와 관련해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며 행동 대 행동의 원칙 아래 모든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일본인 납치와 북한 핵, 미사일 등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외교청사는 특히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일본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자 기본적 인권 침해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외교 과제의 하나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와 공조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외교청사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 인접국과 관계 강화, 경제 외교 추진을 일본 외교의 새 기둥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미일 동맹은 일본 외교의 중심축이라며 앞으로도 미일 동맹을 모든 분야에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며 위안부 합의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실마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외교 청사는 국제정세의 추이와 일본의 외교 활동 전망을 담은 백서로 지난 1957년부터 외무성이 매년 발행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지 4년이 됐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공포정치로 권력은 장악했으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집권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김정은 정권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3일 집권 4주년을 맞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계기로 평양에서 각종 보고대회 행사를 열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강국의 전열에 높이 올려 세우신 것은 천만년 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해 주신 민족사적 대공적입니다.
김정은이 4년 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취임했을 당시 외부 세계에서는 불안하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나이가 28살로 너무 어린데다 짧은 후계 수업으로 국정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권좌에 오른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실세인 리용호 총참모장과 자신의 고모부이자 후견인이었던 장성택을 차례로 제거하면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조악한 정치적 야심과 음모가이며 만거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전열이 단죄기탄하면서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의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이 와중에 장성택 숙정에 앞장섰던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김원웅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등이 김정은 정권의 친위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반면 과거 성군정치 시절 비대해졌던 북한군부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북한군을 총지휘하는 인민무력부장은 지난 4년간 무려 6번이나 교체됐습니다. 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지난해 4월 공개 처형됐으며 리영기를 비롯해 북한군 총참모장 4명 가운데 3명이 숙청됐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당정군 간부들에 대한 공포정치를 통해 권력을 확실히 장악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박사입니다.
김정은 시대에 와서 4년 동안에 처형된 간부만 1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00여 명이 좀 넘습니다. 한 130명 이르는 그 정도까지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김정은의 어떤 공포 통치는 북한 간부들에게 두려움이고 그 간부들을 권력 엘리트를 옥죄이는 그런 이제 통치 방식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시장 경제적 요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장마당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란 외부의 예상과는 달리 지난 4년 내내 시장에 대한 유화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정권 출범 전인 2010년에 200개였던 장마당은 현재는 4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생산 현장에서도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주도했던 박봉주를 내각 총리에 기용했으며 공장과 기업소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한국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의 말입니다.
6.28, 12.1, 그 다음 이제 530 방침 나온 530 방침 같은 경우는 6.28에서 초과 달성 목표에 대해서 7위 당국이 가져가고 3위 개인이 가져갔잖아요. 근데 2014년 같은 경우에 530 조치들은 6월 오히려 인민들이 가져갔잖아요. 아, 그 인민생활 향상이란 방침과 불가피하게 당국에서 배급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불가피하게 용인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경제가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또 외국에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20여 개 경제개발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로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김정은 정권 들어 3년째 1%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김정은 정권은 출범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 1월 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유엔 안보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유엔 안보리 의장은 대북 제재 결의 22705가 안보리 이사국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는 북한 선박에 대한 철저한 검색과 석탄 등 광물 자원의 수출입 금지 그리고 금융활동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체제의 균열 조짐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소속 대자에 이어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이들 종업원은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 TV, 드라마,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실상과 북한 체제 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 최근 집단 탈북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핵 개발을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미국은 비핵화 여부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며 북한과 불가침 조약도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제1위원장은 국제사회의 같은 대화 제의를 거부하며 핵탄두가 장착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완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악화된 북중관계 그리고 체제 균열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 내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인권 범죄 절반가량은 자의적 체포와 구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 이후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 13년간 탈북자 면접조사 등을 통해 축적한 북한인권범죄 사례 분석 결과를 18일 발표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조사된 범죄 사례는 모두 5만 2천여 건이었고 이 가운데 자의적 체포와 구금은 2만 5천여 건으로 전체의 48%에 달했습니다. 이어 주거이동의 자유와 관련한 침해가 7,200여 건으로 14%를 차지했고 생명권 침해 범죄가 6천여 건으로 12%, 정치범 수용소에서 발생한 사건이 4,500여 건으로 9%, 그리고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가 4천여 건으로 8%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치를 전후해 북한인권 범죄 유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사한 북한인권평가보고서도 발표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3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됐고 1년간의 북한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2월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인도 범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치된 뒤 식량권 문제나 수용소 내 가혹행위, 외국인 납치 사건 등 전반적으로 범죄 발생 빈도는 줄었지만 생명권 침해와 이동의 자유 관련 침해 등의 비중은 증가했습니다. 공개 처형과 비공개 처형 등 생명권 침해 비중은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엔 전체 인권 범죄의 15%를 차지했지만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엔 22%로 이동의 자유와 관련된 침해는 같은 기간 11%에서 18%로 각각 늘었습니다. 외국인 납치와 강제 실종 사건의 비중도 1.3%에서 3.5%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정치범 수용소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의 비중은 7%에서 6%로 그리고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는 16%에서 12%로 각각 줄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김정은 체제의 등장 이후 핵심 엘리트에 대한 대규모 총살과 강제 실종이 자행되고 있다며 유엔 보고서도 이런 사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입니다.
CY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도 공개 처형과 같은 생명권에 대한 침해 사건, 또 그 이주 강제적인 송환 이런 부분과 강제 그 실종, 납치와 같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COI나 그 UN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한 당국에게 개선을 강하게 촉구해야 된다는 거죠.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위탁을 받아 탈북자 정착시설인 하나원에서 탈북자들을 상대로 북한 내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일을 민간단체에 맡긴 이유는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경우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해 직접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할 방침이어서 민관 사이에 역할 분담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입니다.
정부에서도 기록센터를 통해서 직접 그 사업을 하겠지만 20여 년 동안 지금 이 작업을 해오고 있고 축적된 자료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던 사업도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 도움을 줘서 정부가 가진 자료와 공단이 가진 자료를 서로가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그동안 정부 위탁 조사 이외에도 자체적인 탈북자 조사를 꾸준히 벌여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와 관련 인물이 포함된 8만여 건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자국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지적한 미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는 이미 북한 인권 유린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인들과 증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지난 13일 발표된 미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에 대해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비방 중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은 1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 국무부가 지적한 자유권 부정과 정치범 수용소 운영, 자의적 처형, 인신매매, 강제 노동은 애당초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 거짓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뿐 아니라 국제사회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와 증인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Political prison camps, incarcerating individuals together with their families who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이달 초 공개한 동영상에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면서 당사자뿐 아니라 전 가족을 수용소에 보내 고문과 다른 인권 유린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민간 고해상도 위성사진 분석업체인 올소스 어넬러시스와 함께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이 계속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 1월 발표한 세계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이 이동의 자유를 더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now doing even more to try to restrict North Koreans from leaving the country without authorization.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보국장은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정부가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등 탈북자들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보국장은 또 북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도 철저히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Amnesty International은 지난 6일 발표한 2015년 사형선고와 집행보고서에서 북한을 2011년 이후 5년 연속 사형을 집행한 11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이 단체의 사형 전문가인 키아라 산조로지오 연구원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자의적 처형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eath penalty continues to be used for a wide range of offenses, which include acts that should not even be classified as crimes.
북한이 국제법에서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다양한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산조르지오 연구원은 또한 사형 집행에 이르는 북한의 재판이 매우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북한인권단체인 유럽 북한인권협회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 대부분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북한인권협회 제임스 버튼 연구원은 BOA에 대부분의 북한 성인과 어린이들이 강제 노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처벌의 위협 속에 비자발적으로 동원된다는 점에서 국제노동기구 ILO가 규정한 강제노동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쿠웨이트 주택 건설 현장에 파견됐던 탈북자 이밀 씨는 지난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인권회의에서 철조망이 설치된 건설 현장에서 노예처럼 쉬지 않고 일했지만 월급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19년 전 일을 마치고 여기로 왔을 때 이렇게 자유세계가 있는 것을 체험하면서 내가 겪었던 정말 19세기에나 있을 수 있는 노예노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가 광범위한 인권 유린 사실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영국과 노르웨이, 이스라엘 출신의 노벨상 수상자 3명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합니다. 일주일 동안 평양에 머물며 주요 대학들에서 연설하고 교수, 학생들과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제학, 의학, 화학 부문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세계적 석학들이 오는 29일 북한을 방문합니다. 국제평화재단의 우베 모라베치 이사장은 16일 BOA에 노벨상 수상자 3명이 다음 달 6일까지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 공업 종합대학, 그리고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강연과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평화재단이 주관하는 브릿지스, 평화와 문화를 향한 대화의 일환인 이번 행사에는 199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리처드 로버츠 박사, 2004년 경제학상과 화학상을 각각 수상한 노르웨이의 핀 킨들랜드 박사와 아론 치아노베르 박사가 참여합니다. 당초 이번 방북에 동행할 계획이던 2003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 피터 아그레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방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평화재단 우베 모라베츠 이사장은 이번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북한을 6번 방문했고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와도 관련 논의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초로 북한에서 개최되는 이번 브릿지스 행사를 통해 노벨상 수상자들과 북한의 교육기관과의 장기적 유대관계를 쌓음으로써 북한의 젊은 세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국제적 이해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경제정책과 의학개발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정치적 성명 등을 발표하는 수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대화를 조용한 외교의 수단으로 삼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29일 베이징을 통해 평양에 들어가 환영만찬에 참석한 뒤 30일부터 다음 날까지 평양의 미래과학자 거리와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등을 둘러봅니다. 이어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과학기술대학 등에서 경제정책과 개발, 노벨상에 이르는 길, 의학혁명 등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또 강연과 별도로 현지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질의응답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일행은 6일 평양을 떠나 베이징에 도착한 뒤 7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방북 결과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올 2월 중국으로부터 비료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반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은 전년도에 비해 76% 감소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2월 한 달간 중국산 비료를 대량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이 중국 해관 총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월 중국으로부터 7만 9천 톤이 넘는 비료를 수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45톤을 수입한 것과 비교해 84배 이상 증가한 규모며 지난해 총 비료 수입량인 7만 1천 톤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특히 북한이 올 들어 2개월 동안 수입한 비료량만 해도 지난해 전체 비료 수입량의 1.6배에 이릅니다. 북한은 해마다 1월과 2월 비료 수입이 미미했고 특히 지난해 1월과 2월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가 4,400여 톤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입니다. 북한에서는 보통 옥수수와 감자를 파종하거나 작물을 이양하는 시기인 4월에서 6월 많은 양의 비료가 필요합니다. 권태진 원장은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서둘러 비료를 다량 수입한 것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그 국내 비료 생산이 굉장히 저조하다. 이것은 그 비료 생산할 수 있는 원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이 그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료를 제대로 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권 원장은 비료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원유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것도 비료 수입을 크게 늘린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장은 또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감소해 올해는 곡물 생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비료를 많이 수입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은 835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이 기간 중국에서 옥수수와 쌀, 전분 등을 수입했습니다. 지난해 2월 콩류 2,438톤과 밀가루 869톤을 수입했지만 올해는 전혀 수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 2월 옥수수를 전혀 수입하지 않은 반면 올 2월에는 600톤을 수입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세계식량계획 WFP의 3월 대북 영양 지원이 전달에 비해 23% 증가했습니다. 반면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의 실케버 대변인은 1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북한 영유아, 임산부, 수유모 등 60만 4천여 명에게 1,545톤의 영양 강화식품을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달인 2월 62만 4천여 명에게 1,260톤의 식량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23% 증가한 규모입니다. 실케버 대변인은 임산부와 수유모, 고아원, 유치원, 아동병원 내 어린이 등 북한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해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3월 대북 지원이 전달에 비해 다소 증가했지만 매달 북한 취약계층 210만여 명에게 식량을 제공하겠다는 이 기구의 당초 계획에는 여전히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케버 대변인은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사업이 자금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당초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 내 87개군 220만여 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목표액으로 1억 9,600만 달러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13일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절반 수준인 1억 36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지난 3월 주민 한 명당 하루 370g의 식량을 분배했다고 식량농업기구 FAO가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 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동아시아 담당관은 BOA에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10g을 분배했던 것에 비해 10% 감소한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3월 배급량은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61%의 수준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코슬렛 담당관은 올해 북한 식량 상황이 지난 몇 년에 비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 대부분이 더욱 심각한 영양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평양의 인구가 올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평양은 전 세계 도시 가운데 162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집계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6년 평양 인구가 286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미국의 민간기구인 데모그라피아가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데모그라피아는 도시 정책과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기구입니다. 평양은 인구 규모에서 이 기구가 조사한 전 세계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1,022개 가운데 162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평양 인구는 지난해 285만 명에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인구 1위는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 지역으로 이 일대에 약 3,775만 명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3,100만 명으로 2위, 다음 인도 델리 일대가 2,573만 5천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서울 경기 지역은 약 2,357만 5천 명으로 4위에 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밖에 청진이 인구 63만 명으로 794위, 함흥이 54만 5천 명으로 937위를 기록해 북한의 인구 50만 명이 넘는 도시가 3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50만 명 이하에서는 남포가 36만여 명, 그리고 신의주가 약 3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 경기도 지역을 비롯해 11개 지역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 올랐고 미국은 78개에 달했습니다. 한편 북한 대도시들은 전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인구 밀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양의 면적은 176제곱킬로미터로 제곱킬로미터당 16,200명이 사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인구 밀도 순위에서 65위에 올랐습니다. 그 밖에 함흥이 195위, 그리고 청진은 336위에 올랐습니다. 데모그라피아는 이번 보고서를 세계 각국의 인구조사 자료나 인공위성 사진, 유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며 특히 북한의 경우 유엔 세계 도시화 전망 자료를 이용했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의 국립예술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탈북민과 다문화 가정, 문화예술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예술 실기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나, 둘, 셋이야. 아리나 한 거야.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은 매주 토요일마다 6살 어린아이부터 성인들까지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탈북민들과 다문화 가정, 문화예술 소외계층, 제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예술 실기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전통예술 나눔학교 전통예술 강좌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이번 7기는 지난 3월 12일에 시작했고 오는 6월 18일까지 15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예술원 전통예술 나눔사업팀의 임란경 팀장입니다.
네, 전통예술 나눔 학교는 저소득층의 소외계층 분들, 그런 다음에 새터민 분들, 그리고 제한 외국인 분들, 한 부모 가정이나 또는 뭐 조성 가정, 그리고 다자녀 가정, 3자녀 이상이신 다자녀 가정 이런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요. 그러니까 해금, 가야금, 단소 같은 국악기, 그리고 뭐 전통 연희로서 설장구나 사물놀이, 그리고 전통 성악으로 민요, 판소리, 정가. 그리고 또 전통 무용의 뭐 궁중 무용이라든지 민속 무용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터민 분들은 작년부터 이제 한두 분씩 찾아주고 계시고요. 이번 학기에도 이제 유아반에서 아이가 재밌게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음이 나올 때 두 번째 음은 튕깁니다.
가야금 수업이 한창인 이곳은 중국과 홍콩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함께하는 반입니다.
중국에서 왔어요. 아, 네? 10년이 됐어요. 처음은 딸 보내는 생각이 있어서 근데 딸은 혼자가 배우면 또 싫어서 그래서 엄마랑 같이 배우자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가야금은 비슷한 거 악기가 있어요. 줄술가 좀 거기 가야금보다는 많아요. 이거는 손가락으로 하고 그 접는 그 손가락 끼는 거 있어요.
여기서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한국 악기도 전통 악기를 배우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통 악기 공연을 봤는데 가야금 소리가 너무 맑고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를 보내면서 저도 같이 배우려고요.
연령별로 수준별로 맞춤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통예술 나눔학교 전통예술 강좌의 강사들은 모두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전문 강사들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가야금을 지도하고 있는 이은규 강사입니다.
다들 한예종 졸업한 친구들은 이제 뭐 우리나라 악기 보급하는 거니까 관심 있고 하고 싶어 할 텐데 뭐 졸업한 학생 중에서 그냥 교수님께서 선별하셔서 좋은 기회 주셔서 그냥 하게 됐습니다. 네, 언어 때문에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한국말들을 너무 잘하시고 또 사실은 그 한국에 있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관심이 많으시니까 정보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배우자고는 욕심도 많으셔서 네, 수월하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수강생들이 한데 어우러져 해금을 배우고 있는 반입니다.
All right, hello. I'm Hans Schadl and I'm an American living in Seoul. I've been here with my family for the past 7+ years and we're very happy to be in the music classes here at K-Arts. Our two children have learned the drum and the gayagum and the haegum and here are my wife and I in the haegum class.
제가 한국에 살고 있고 지금 가족은 네 명이고요. 지금 아이들 두 아이들은 해금이랑 가야금 배우고 있고 저희 부부는 지금 해금 클래스 듣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좀 소규모 수업이라서 한 명 한 명씩 개인으로 레슨도 가능하고 이 해금을 계기로 여러 가지 한국 전통 음악에도 관심을 갖고 가족 모두 같이 활동이 있어서 즐겁습니다. 해금이 이제 줄이 두 개인데 맨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튜닝도 그렇고 소리 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외국에 나가보면은 중국의 얼후라든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요즘 해금도 다양히 그 전통 음악 말고도 퓨전 음악이나 이런 애도 굉장히 많이 쓰게 돼서 아이들도 이 악기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 계기로 다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6월 18일까지 7기 전통예술 나눔학교 수업을 이어나가게 되고요. 수료식에서는 수강생이 직접 무대에서 공연하는 수료 발표회도 함께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전통예술원 전통예술 나눔 사업팀의 임란경 팀장입니다.
첫날 선생님들이 공연하셨던 그 공연장에서 저희 수강생분들이 직접 본인이 공연을 하세요. 수료 발표회라고 해서 공연을 하시는데요. 사실 일반 그러니까 예술을 전공하시지 않는 분들이 무대에 서는 건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좀 어렵긴 하지만 항상 수료 발표회 공연을 하고 나면 다들 뿌듯해하시고 너무 좋았다, 또 하고 싶다라는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와서 또 보고 친구들이 와서 보고 하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또 봤을 때 또 재밌어 보이나 봐요. 그 뒤에서 그렇게 와서 구경하셨던 분들도 다음 학기에 또 지원하시는 또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전통예술 나눔학교 7기를 운영 중인데요. 2학기 때 8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27일 날 모집 공고가 날 거고요. 7월 중에 모집을 받을 계획입니다.
3, 4번. 얘들아 이거 뜯으면 뜯을 때 3, 4번 손가락 나란히.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함경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는 구름이 다소 끼는 날씨 예상됩니다. 평양은 최저 4도, 최고 18도, 남포 최저 5도에서 최고 16도, 신의주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14도, 강계 최저 5도, 최고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해주 최저 5도, 최고 16도, 개성 최저 5도, 최고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많다가 오후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6도, 최고 18도, 해산 최저 0도, 최고 12도, 풍산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12도, 원산 최저 8도, 최고 1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리다가 오후에는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7도, 최고 13도, 선봉 최저 4도, 최고 13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겠고 오후 들어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북도, 함경남북도에는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4월 19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제5차 핵실험 징후가 보이는 북한에 대해 경계와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18일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도발 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링큰 부장관과 사이키 차관은 또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를 군사기지화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법적 실효성을 확립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아울러 사이키 차관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1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링컨 부장관은 케리 장관의 히로시마 방문을 통해 매우 큰 성과를 거뒀다며 미국으로서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싸우고 있는 이라크군을 지원하기 위해 200여 명의 미군 병력과 아파치 공격용 헬리콥터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18일 이라크를 전격 방문해 이같이 밝히고 공중전에서 지상전에 이르기까지 할 일이 아직도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미군이 지상전에 투입될 능력은 충분하지만 현지군을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날 아부다비 인근의 알다프라 공군기지를 방문해 미군 지휘관들과 장병들을 만났습니다. 미국 주도연합군은 이곳에서 ISI를 대상으로 한 공습작전과 정보 수집, 정찰, 감시 임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특수부대가 18일 쿠르드 자치정부 군사조직 페슈메르가와 공동으로 벌인 공습으로 이슬람 순위파 ISI의 지휘관과 경호원 2명이 사망했다고 쿠르드 군사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쿠르드 당국에 따르면 이날 사망한 지휘관은 아부 사이프로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 근처를 지나던 중 사망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공격과 관련해 아직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위조 상품 거래액이 4,610억 달러에 이른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밝혔습니다. OECD는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무역 거래 가운데 2.5%가 위조 상품 거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조 상품 거래는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보고서에서는 위조 상품이 세계 수입에서 차지한 비중이 1.9%, 2천억 달러였지만 2013년에는 비중이 2.5%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루이비통과 나이키 등 유명 상표 위조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유럽연합 EU 수입품 가운데 5%, 1,160억 달러 규모는 위조 상품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기반을 둔 한 연구기관은 중국이 위조 상품 최대 생산국이라고 밝혔습니다. OECD는 2008년 이후 위조 상품이 증가한 원인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무역 회복, 전자상거래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할 경우 영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영국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18일 EU 잔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2030년까지 매년 가구당 6,100달러의 손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본 장관은 또 만일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영국 경제가 6%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은 오는 6월 23일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18일 버스가 폭발해 최소한 15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예루살렘 경찰 당국은 이번 폭발이 테러 공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의료진은 부상자들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한 명은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버스 폭발 뒤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민간인과 현지 보안 당국자를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슬람 근본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국이 강경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17일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해 사우디 왕조기관은 전 세계 이슬람 학교에서 근본주의 확산을 위해 자금 지원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